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오늘 베이징에서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과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베이징의 태난먼 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에는 군병력 1만 2천여 명과 500여 대의 무기 장비, 200여 대의 군용기가 동원됐습니다. 열병식에서는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 21D와 둥펑 26,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31A, 주력 전투기인 젠11과 젠15, 그리고 방공미사일 시스템 홍치6과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인 홍젠10 등이 공개됐습니다. 열병식은 70분 정도 진행됐으며 베이징 상공에서는 첨단 군용기들의 화려한 에어쇼가 펼쳐졌습니다. 열병식에는 러시아와 몽골 등 11개 나라 병력이 직접 참여했고 한국 등 14개 나라는 참관단을 파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연설에서 인민해방군 병력 30만 명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걸으며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으로 향하는 열차 운행이 오늘로 사흘째 중단됐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오늘 난민들의 부다페스트 역사 진입을 제지하지 않았지만 열차 운행이 중단돼 난민들은 갈 곳을 잃은 상태입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탈출해 헝가리로 유입된 수백 명의 난민들은 지난 이틀간 경찰의 제지로 부다페스트역에 진입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이번 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지도자들과 만납니다. 한편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들은 어제 난민 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유럽연합의 난민 처리 규정에 대한 검토, 국가별 공정한 난민 수용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9개 나라에서 내전과 폭력 사태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1,300만 명에 달한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폭력 사태가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급증시키는 새로운 수준의 파멸과 공포 단계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학교가 공격을 받아 파괴되고 피난민 등이 학교를 쉼터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등하굣길이 매우 위험하다는 이유로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시리아와 이라크, 예멘, 리비아, 수단, 요르단, 레바논, 터키, 팔레스타인 지역의 실태를 다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알래스카 북단의 카츠브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구 3,100명의 작은 마을인 카츠브를 찾아 지구온난화로 인한 폐해를 강조했습니다. 카츠브 지역은 기온 상승으로 빙하와 만년설이 계속 녹아내리면서 해안선이 높아져 육지가 점차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극 지방의 온도가 세계 다른 곳보다 두 배나 빨리 상승해 주민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미국의 경종에 세계가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지구 온난화에 대해 지금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태국 당국이 지난달 방콕 힌두교 사원 폭탄 테러 사건에 연루된 세 번째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태국 군 당국은 오늘 남부 나라타와트주에서 붙잡힌 30대의 태국인 이슬람교도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용의자는 3명으로 늘었지만 이들의 국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 수사당국은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목격자들의 증언과 증거 자료 등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히고 혼선을 줄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테러 용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군 수감시설 개설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은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테러 용의자들을 옮겨 수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 국방부 관리는 오늘 찰스턴 내 해군 통합여단 기지에 대한 이틀간의 현지 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새로운 수감시설이 약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달 초에는 중부 캔자스주 레버너스 지역의 한 시설을 대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9월 3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相互尊重，平等相处，和平发展。
이번 열병식에는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도 참관을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 지역 내 친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 대표자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고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항일 전쟁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 전승절 기념행사의 하나로 열린 이번 열병식을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참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3일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 열린 항일전쟁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 행사의 일환으로 펼쳐진 중국인민해방군의 대규모 열병식을 한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참관했습니다. 황금색 상의를 입은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안내를 받으며 중국의 상징인 텐안먼 성루에 올랐습니다. 이 성루는 1954년 10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 바로 옆에서 중국 건국 5주년 기념 열병식을 참관했던 곳입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이번 행사 참석은 광복 70주년 그리고 한중 수교 23년 만에 두 나라 관계의 달라진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박 대통령은 천안문 광장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시 주석의 오른쪽 두 번째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의 전통적 혈맹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다음 자리였습니다. 시 주석의 왼편에는 중국의 고위 인사들이 자리했습니다. 반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시 주석의 오른쪽 맨 끝에 자리에 불편해진 북중관계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개국 정상급 인사들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서방국가 정상들은 거의 불참했습니다. 유럽연합 28개 국가들 가운데 체코의 밀로스 제만 대통령만 참가했습니다. 베이징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 시작된 행사는 기념 촬영에 이어 축포 발사, 중국 국가연주, 국기인 오성홍기 개양, 그리고 시 주석의 연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 주석은 기념사에서 인민해방군 병력 30만 명 감축 계획과 함께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걸으며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相互尊重，平等相处，和平发展.
시 주석은 상호 존중과 평등한 관계 발전 그리고 평화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게 모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평화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우려하는 주변 국가들의 시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시 주석은 또 일제의 침략으로 중국인이 겪은 피해와 희생을 부각시키면서도 일본을 향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했습니다. 행사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펼쳐진 열병식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열병식에는 군병력 12,000여 명과 500여 대의 무기장비 그리고 200여 대의 군용기가 동원됐습니다.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21D와 둥펑-26,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31A, 주력전투기인 젠-11과 젠-15, 그리고 방공미사일 시스템 홍치-6과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인 홍젠-10 등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전략미사일인 둥펑-31B와 둥펑-41, 중국판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젠-20과 젠-31 등 최신의 전략무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이런 군사력 과시는 미국과 일본의 대중 포위망 구축 시도에 반격 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다른 주변 국가의 영토 분쟁이 있는 국가들에 대한 안보력을 과시하려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병식은 70분 정도 진행됐고 베이징 상공에서는 첨단 군용기들의 화려한 에어쇼도 펼쳐졌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러시아와 몽골 등 11개 나라 병력이 참여했고 한국을 비롯한 14개 나라 참관단도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참관한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 특히 열병식의 의미와 앞으로 동북아 등 국제정세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서 중국 전문가로부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신상진 광운대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중국이 이번 열병식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게 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집권한 뒤에 대외적으로 중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이번에 세계 49개의 국가의 지도자들을 베이징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대한 행사를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이런 세계 무대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향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이제 우려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나 또 주변 국가 미국이 중국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시진핑 주석이 대외적으로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지만 중국이 앞으로 평화적인 발전의 어떤 길을 걷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대내적으로도 중국은 56개 민족의 통합 또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국가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번 전승 기념 행사를 거대하게 거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중국 국민들에게 중국이 위대한 중화민국을 건설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중국의 지도부가 이런 방향을 설정해서 국가를 영도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중국 국민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거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이 불참을 했는데요. 이들 나라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그렇죠. 이 미국은 항일 전쟁에 참전한 가장 중요한 국가였었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하는 이런 행사에 사실은 미국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사실은 중국이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알리는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행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번에 중국의 이런 행사가 큰 성공을 거둔다면 중국이 정말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 강대국의 이 어떤 출현을 바라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의 이런 행사에 뭐랄까 이 들러리를 서는 것이 미국의 국가에게 과연 부합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군사적인 강대국 또 세계적인 강대국을 선언하는 자리에 미국이 참석하는 것은 좀 불편했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도 이번 이 중국의 행사가 일본의 어떤 침략 행위를 비판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행사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일본 내 보수 우익화 그런 그 여론을 발판 삼아가지고 군사 재무장 노선을 추구하는 아베 총리가 중국이 거행하는 이번 항일전쟁 승리 기념 행사에 참가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고심 끝에 이번 열병식을 참관했습니다. 이 한국 정부가 고심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고요? 또 이번에 참가를 함으로써 얻은 것이 있다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은 이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고 또 일본과도 안보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 박근혜 정부의 이 중국 그 이 전승절 기념 행사 또 열병식 참가는 이 향후에 이것이 한미 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또 한일 관계에 미칠 수 있는 나쁜 영향 이런 것들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가 결정을 좀 미뤄왔는데 그렇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고 또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군사 도발하는 것들을 통제해야 되고 또 한국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에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을 북한 문제 또 한반도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 지금은 중국 경제가 가지는 중요성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말이죠. 이러한 이 안보 문제 또 경제 협력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참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는 뭐였을까 이렇게 보면 우선 이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중국 이 기념 행사 참가를 계기로 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또 나아가서 중국의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도 회담이 성사가 됐어요.
네.
이번 이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 또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 도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 측으로부터 이 건설적인 협력 어떤 지지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서는 이제 이 한중일 간의 이 삼국 간의 정상회담을 연내에 개최하자라는데 중국 측으로부터 이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한국과 이 중국 간의 문화 협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자라는데 합의가 이루어졌고 한중 간의 문화협력 기금을 설치하는 데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졌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중국 이 방문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이제 북한 문제 또 이 통일 문제에 대한 어떤 공감대 그리고 한중 간의 이 경제 협력 그리고 한중일 삼국 간의 이 정상회담 조기 개최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신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열병식의 의미에 대해서 신상진 광운대 교수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중국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 열린 태난면 광장은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중국 근대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들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특히 김일성 북한 주석이 과거 마오쩌둥과 함께 섰던 태난면 성루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한 것은 한중 관계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태난면 광장의 역사를 되돌아봤습니다.
중국이 3일 군사 굴기를 과시한 태난면 광장은 중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명나라 영락 18년인 1420년에 승천문으로 세워졌다가 1651년 청나라 순치 때 천하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린다는 의미의 현 태난먼으로 재건됐습니다. 100만 명 이상을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급의 광장 규모 때문에 이곳에서는 닫혀있던 자금성 문이 열린 뒤 중국 근대사의 역사적 행사들이 많이 열려왔습니다. 1919년 반봉건주의 혁명운동인 오사운동이 이곳에서 시작됐고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를 선포하는 첫 열병식이 1949년 10월 1일 역시 태난먼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마오쩌둥은 저우언라이와 주더 등 혁명 동지들과 태난먼 성루에 올라 중국의 인민이 일어섰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후 1959년까지 열병식을 계속했고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1954년과 59년 두 차례 초청돼 태난먼 성루에서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김일성 주석의 손자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아닌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중국 지도자와 나란히 서서 열병식을 참관한 겁니다. 이는 달라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한중 관계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지적합니다. 중국의 태난먼 광장 열병식은 1959년 이후 멈췄다가 덩샤오핑이 1984년 부활시켰습니다. 이후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서 건국 50주년인 1999년과 60주년인 2009년에 태난먼 광장에서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전례로 보면 중국의 열병식은 2019년에 열려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진핑 정부가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중화민족의 부흥을 과시하는 이른바 대국굴기의 목적으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지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태난먼 광장은 중국의 민주화 성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89년 태난먼 광장에서 정치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 등 시민들의 시위를 탱크 등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이 유혈 진압으로 적어도 수천 명이 사망했지만 중국 당국의 강경 조치로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도 이 시위를 언급조차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인권운동가들과 예술가들은 태난먼이 공산당 정부의 업적 과시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난먼이란 단어의 의미 그대로 국민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내 친선을 지지한다며 동시에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역내 국가들의 좋은 관계가 평화와 안정을 촉진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We believe that good relations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promote peace and stability and are in their interest.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역내 국가들의 좋은 관계가 해당 국가들과 미국의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어 한중 정상이 6자회담에 조속한 재개에 공감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working with its partners and allies in the region to achieve consensus on the terms for authentic.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이 역내 동반국과 우방들과 함께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들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생물방어연습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실시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생물방어 연습에 양국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 40여 개 기관의 생물방어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연습 시연에서는 생물학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환자 이송과 현장 통제, 역학조사 등 모든 대응 과정을 지침에 따라 보여줄 계획입니다. 미 한 생물방어 연습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오늘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 대표자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와 함께 생사 확인과 고향 방문 추진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에 나설 수석 대표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측은 이덕행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이, 북측은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 수석 대표를 맡게 됩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에 열린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때도 수석 대표를 맡았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열리는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는 한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의 시기와 장소, 규모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실무 접촉에서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정례화 방안과 함께 서신 교환과 하상 상봉 방안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한국 정부는 상봉 정례화에 그치지 않고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과 고향 방문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이북 5도청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정례화를 합의해서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로 매년 4천여 명 이상이 숨지고 있어 지금과 같은 상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산가족 생존자 중 80살 이상의 고령자는 전체 이산가족의 54%로 지난 15년 동안 하루 평균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00년 이후 모두 19차례 이뤄져 18,000여 명이 헤어진 가족들을 만났지만 이는 전체 이산가족의 15%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입니다.
일단은 19차까지 진행된 거는 대면 상봉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화상 상봉은 7차까지 진행이 됐었어요. 남측은 12,297명, 북쪽이 6,502명이에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 한국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로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열리는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달 세계 식량계획의 대북 식량 지원이 지난 22개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전달에 비해서도 17%가 늘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이 8월에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지난 1년 10개월 사이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다미안 킨 대변인은 2일 VOA에 지난달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73만 3천여 명에게 3,785톤의 영양강화식품과 콩, 식용유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원 규모는 올 들어 최고일 뿐 아니라 2013년 11월 4,200톤을 분배한 이후 1년 10개월, 즉 22개월 중 가장 많은 양입니다. 또 한 달 전인 7월과 비교해도 지원을 받은 주민 수가 61만 6천여 명에서 73만 3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고 식량 규모도 17%가량 증가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7월에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61만 6천여 명에게 3,231톤의 영양강화식품을 분배했었습니다. 이 같은 지원 규모는 지난 2013년 12월 이후 최고일 뿐 아니라 전달인 지난 6월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두 달 동안 대북 식량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가 가뭄과 수해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고려한 것인지 묻는 VOA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달 180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만 톤의 식량을 제공한다는 세계식량계획의 계획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자금 부족으로 북한 87개 시군에서 식량 지원을 하던 것을 69개 시군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내에서 운영하던 7개 영양과자 공장 가운데 5곳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1995년부터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460만 톤 이상의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7월부터 2년 기한으로 진행했던 영양지원 사업이 지난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해 취약계층 180만여 명에게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자강도를 제외한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8개 도와 남포시 등 9개 행정구역 69개 시군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올해 말까지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위해 목표한 금액은 약 1억 6,780만 달러지만 8월 31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절반 수준인 8,597만 달러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내 여성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9월 한 달간 진행하는 세계 여성 정치범 20명 석방 촉구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여성 정치범 등 세계의 저명한 여성 정치범 20명에 대한 석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세계 여성 정치범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전 세계 수많은 여성 정치범들이 있지만 지난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UN 세계여성회의에서 베이징 선언과 행동 강령 등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조치가 취해진 지 20년을 맞아 20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20명 가운데는 북한의 여성 정치범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다른 19명의 여성 정치범은 실명을 밝힌 반면 북한의 여성 정치범은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일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브리핑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Number one, there are so many political prisoners that singling any one woman out or girl.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어느 한 명을 선정하는 것은 문제의 범위와 규모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또 특정 개인을 선정할 경우 그 개인에게 닥칠 위험이 너무나 크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수감돼 있다며 수용소의 여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고 수감자들은 극도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석방을 요구하는 20명의 여성 정치범에는 중국의 첫 여성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왕유 씨와 반체제 여성 언론인 가오유 씨,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사오보 변호사의 아내인 류사 씨 등 중국인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 밖에 에티오피아인 3명, 아제르바이잔과 미얀마, 베트남인 각각 2명, 이란과 에리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우크라이나, 시리아 각각 한 명 등에 대해서도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미국 정부가 단지 이들 20명의 여성 정치범들의 석방만을 촉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these 20 women only represent a tiny fraction of the women currently being
이들 20명은 현재 부당하게 수감되어 있는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이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수많은 여성들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또 20명의 여성 정치범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수감자들의 가족들에게 미국 정부가 잊지 않고 석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국제인권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정부 인터넷 웹사이트와 파워 대사와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사회 연결망 서비스 등을 통해서 9월 한 달 동안 주중에 매일 한 명씩 이들 20명의 여성 정치범들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최근 남북 관계 변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2일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이번 방한을 통해 최근 남북관계 변화와 이 같은 변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남북관계 새로운 진전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의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가 문을 연 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문 기간 중 한국 정부 관계자와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9일 연세대학교에서 기자회견도 할 예정입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2013년 8월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 자격으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취임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 방문을 요청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위성 관측 등 과학적 수단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동향을 분석해 북한 관련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8로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 합킨스 대 미한 연구소 초빙 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추측이 난무한 북한 문제에 실질적 정보를 주입하기 위해 북한의 정세와 재래식 전력에 대한 관측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트 연구원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38로스의 분석이 언론에 등장하는 빈도가 크게 늘었고 정부 브리핑 자리에서도 거론되곤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there are a couple of things. The first thing is when we started out and you know, started to put the website together.
이 웹사이트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북한을 방문해 그들과 직접 상대한 경험이 있거나 오랫동안 북한을 분석한 전문가들을 초빙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의 주요 시설을 위성으로 관찰한 결과를 내놓는 것도 38로스의 독특한 점입니다. 현장의 동향을 찍은 위성 사진을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함으로써 추측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을 둔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거죠.
처음부터 위성 사진 분석을 염두에 두고 웹사이트를 개설한 건가요?
I think we started just with the written analysis right. and then I sort of came up with the idea of doing the satellite imagery.
처음엔 일반적인 분석글을 씻다가 어느 시점엔가 위성 사진 판독 결과를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38로스가 물론 위성 사진 분석을 처음 시작한 건 아닙니다. 위성 촬영을 근거로 다른 사안이나 다른 나라의 핵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웹사이트들이 이미 존재했지만 저희는 초점을 북한 쪽으로 돌린 겁니다.
북한을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하는 건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You know, of course, the first point is our ability to watch these programs is very limited. We're essentially limited to a few key.
위성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는 북한의 프로그램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극히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하며 핵물질을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들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을 관찰함으로써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련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의 성공 여부를 점칠 순 없지만 적어도 북한의 목적을 예측해 볼 순 있습니다.
관측 지역과 시기를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세부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You know, we have a basic set of sites that we follow. You know, and we follow these sites. We know
새로운 시설을 관측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동안 집중적으로 관찰해 온 몇몇 지역을 계속 주시합니다. 위성 업체들이 촬영한 사진 목록을 지리 좌표 체계에 따라 쭉 지켜보다가 해당 지역의 최근 사진을 발견하면 구입하죠. 사진들을 경험 많은 전문가들에게 넘겨 분석을 의뢰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지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위성업체들이 내놓는 사진들마다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Yeah, well, you know, there are differences and some take a picture on one day, some take a picture on another day.
예, 촬영 날짜나 해상도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떨 땐 구름이 해당 지역을 가려 사진을 쓰지 못할 때도 있고요. 위성업체들이 찍은 사진들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북한 시설들을 관찰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It's all the same. There's nothing different about North Korea than these other countries. So you know, the people do analysis.
다른 나라와 비교해 다를 게 없습니다. 위성 분석가들이 꼭 북한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대신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장을 전문적으로 본다든지 원자로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든지 하는 각자의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긴 하지만 북한 시설들을 찍은 위성 사진을 통해 비교적 정확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 등 국가 차원의 분석력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정부는 아무래도 더 우수한 장비로 한층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겠죠?
I haven't been in the government since 2002, so I don't know what they see these days, honestly. I can say that I think what we see with commercial.
제가 2002년에 정부를 떠난 뒤 지금은 어떤 식으로 관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업용 위성을 통해 관측할 수 있는 수준이 2002년 기밀로 분류됐던 위성 사진만큼 우수합니다. 물론 정부가 더 양질의 사진들을 확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위성 사진을 간간이 입수하지만 미국 정부는 위성을 직접 운영해 뭔가 움직임이 감지되는 시설을 집중 관측할 수 있죠. 가령 풍계리 핵시설 조짐이 심상치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이곳을 매일 하루 두세 번씩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상업용 위성은 소유업체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38로스의 분석이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혹시 자체 관측 결과에 대해서 미 정부 관리들과 논의하기도 합니까?
No, we don't really do that. We do our own analysis and I'm sure sometimes we're not quite right, but I think a lot of the time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분석이 항상 맞아 떨어진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꽤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성 사진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이 내놓는 무수한 추측들보다는 위성 관측 분석을 통해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상업용 위성 사진의 해상도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50cm급에 묶여있던 해상도를 최대 25cm급까지 찍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북한 시설 감시가 더 쉬워지진 않았습니까?
I would say the benefits are fairly minimal. You can get pictures with higher resolutions, but and that might
그로 인한 혜택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더 높은 해상도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가령 주변 식물이 타들어간 정도를 보고 로켓 엔진 실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해상도 규제 해제가 이런 변화를 인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구름에 가려진 지역의 동향까지 관측할 수 있는 상업용 위성 기술의 발전이 더 중요합니다. 미국 정부는 분명히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조엘 위트 존스 합킨스대 미한연구소 초빙 연구원으로부터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 운영 방식과 분석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란 핵합의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1994년 북한과의 제네바 협상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세밀한 합의를 이란과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도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란 핵합의와 20년 전 북핵합의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일 미 동부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이란 핵합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1994년 북한과의 제네바 합의로부터 교훈을 얻었어야 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거론했습니다. 북한과의 합의서는 사쪽에 불과하고 플루토늄 문제만 다루고 있는 반면 이란과는 159쪽에 걸쳐 핵무기 보유로 통하는 모든 경로에 적용될 수 있는 세부 합의를 도출했다는 겁니다.
The agreement with North Korea was 4 pages and only dealt with plutonium. Our agreement with Iran runs 159 detailed pages.
켈리 장관은 특히 이란 핵 합의가 북핵 합의와는 달리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추가 의정서에 투명성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is specifically grounded in the transparency rules of the IAEA's additional protocol, which didn't even exist.
켈리 장관은 20년 전 북한과 협상할 당시에는 이 같은 규범이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규범은 특히 북한과의 그런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만큼 당시 합의로부터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검찰은 오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구속 기소된 김기종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살인 미수와 외국 사절 폭행,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국 검찰은 김 씨의 공격 의사가 매우 강력했고 살상 가능한 흉기를 도구로 선택해 생명이 직결된 부위를 반복해 공격한 것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미한연합훈련이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을 알리기 위해 순간적으로 결심하고 구호를 외치며 무의식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살인미수죄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변호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연설을 준비하던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손목 등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VOA 서울지국의 한상미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한국의 외화 보유액이 2개월 연속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식인데요. 8월 말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3,679억 4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28억 8천만 달러 줄었다고 합니다. 외환 보유액은 지난 2월부터 매달 증가세를 보였고요. 6월에는 3,747억 5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뒤에 7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왜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네, 그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한국 내 외화 자산 중에 유로 같은 다른 통화 표시 자산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줄었습니다. 8월 중에 영국 파운드는 달러 대비 1.2% 절하됐고요. 호주 달러 가치도 2.1%나 떨어졌습니다.
이 유가증권이나 예치금 같은 자산들도 덩달아 감소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국채나 정부 기관채 같은 유가증권은 3,361억 1천만 달러로 7월보다 11억 2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예치금도 18억 6천만 달러 줄어든 220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지만요. 한국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7월 말 현재 세계 6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36,513억 달러로 1위였고요.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대만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에 관한 소식이군요.
네, 한국의 제일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머지 않았는데요.
네, 이번 추석 차례상 비용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통시장 16곳과 대형 유통업체 25곳을 대상으로 25개의 주요 제수용품 품목의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올해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164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2% 정도 오를 것이란 전망인데요. 대형 유통업체에서의 차례상 비용 역시 지난해보다 조금 오른 231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작년보다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비용이 더 든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소고기와 조기 등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소고기는 한우 사육주수 감소로 지난해보다 좀 올랐고요. 조기도 어획량이 줄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과일 가격은 많이 내렸습니다. 올해 추석은 지난해 추석보다 19일이나 늦은데요. 사과나 배, 밤, 배추 등의 생육 기간이 길어졌고요. 또 출하량이 많아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린 겁니다. 실제로 지난 2일 기준으로 배는요, 15kg의 평균 도매 가격이 $25.4로 지난해보다 43%, 평년보다는 33% 정도 낮았습니다. 사과도 상품 10개를 기준으로 $21.2, 평년보다 15% 정도 낮았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요, 추석이 아직 3주 이상 남았기 때문에 실제 차례상 가격과는 차이가 좀 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추석 선물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한국의 민족 최대의 명절인 만큼 선물을 주고받은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최대 10,000배가 넘는 가격차의 선물 세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선물은 어떤 것들인가요?
바로 와인, 그러니까 포도주입니다.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은 르루이 6병 세트가 무려 $27,000고요. 가장 저렴한 와인 세트는 KY 칠레 와인 1호로 $21였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도 등급이나 부위에 따라서 가격 차가 컸는데요. 최상급 소고기를 인기 부위별로 모아놓은 한우 세트는 $1,160, 또 한우 사골과 우조, 뭐 꼬리 같은 것으로 구성된 한우 보신 세트는 $74였습니다. 굴비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35cm 이상 영광굴비 10마리 세트는 $3,020, 19cm 이상 10마리 실속 세트는 $110라고 하네요.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이 되겠는데요. 한국에서 최초로 멸종위기인 맹금류의 번식지가 최초로 확인이 됐다는데 어떤 새입니까?
네, 이름도 낯선 새매라는 맹금류입니다. 이 새매가 번식하는 모습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포착이 된 건데요. 이 맹금류는 육식과의 사나운 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매라는 이름 역시 주로 새를 잡아먹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국립식물자원관은 지난 5월에 경기도 포천 일대에서 이 새매의 번식지를 확인해서 3개월간 관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새매가 한국에서 번식한다는 추정만 있었을 뿐 번식 여부를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3개월간 관찰하면서 새매 번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국립식물자원관의 조류연구팀은 올해 3월 포천에서 새매 암컷과 수컷의 9회 비행을 관찰한 뒤에 5월에는 이 새매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번식지를 조사한 결과 둥지는 소나무 위쪽 6.5m 높이 가지에 직경 95cm 크기의 접시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새매 새끼는 6월 7일 부화한 뒤에 약 24일간 둥지에 머물다가 7월 1일에 이 둥지를 떠났고요. 이후 7월 23일까지 주변에 머물면서 어미가 물어다주는 작은 새를 먹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새매 새끼 4마리는 모두 둥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새매는 이미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다죠?
네, 한국에서 지난 1982년에 이미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또 국제자연보존연맹이 정한 관심 대상종이기도 한데요. 조류 중에 최상위 포식자인 만큼 먹이 사슬이나 뭐 생물 다양성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이나 유럽, 또 아프리카 서북부, 러시아, 중국 북부 등지에 살지만 최근 각종 개발에 따른 서식지 파괴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한상미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 이민들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생각이 돼요.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살이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8월 18일 올해 82살인 시리아의 저명한 고고학자 칼리드 알 아사드 씨가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아사드 씨는 지난 40년간 팔미라 지역의 고대 유적을 연구해왔습니다. 지난 2015년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은 시리아의 고대 유적 팔미라가 포함된 타드무르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아사드 씨는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머무르면서 고대 문화재 보존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가장 강력한 어조로 고대 유적 보존을 위해 노력해온 아사드 씨에 대한 살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커비 대변인은 다른 희생자들처럼 아사드 씨의 고귀한 삶과 행적은 ISIL의 야만적인 살해와 극명히 대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ISIL의 시리아 유적 파괴 노력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커비 대변인은 ISIL은 그동안 시리아와 이라크에 귀중한 유물을 파괴하고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들의 테러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의 야만적인 행동에 대응해 두 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는 ISIL의 문화재 밀수출과 판매를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중한 문화재를 파괴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정책이 여러분의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미국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US 팔러시 360을 찾아보세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해시태그 US 팔러시 360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메일, 즉 전자메일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을 여러분께 직접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소식,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받아보시려면 미국의 소리 한국어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왼쪽에 있는 뉴스레터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미국과 한반도 소식은 물론
전 세계 다양한 읽을 거리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뉴스레터.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